리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군의 합동훈련이 오늘부터 열흘간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마주한 벨라루스 영토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훈련에는 약 3만 명의 러시아 병력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대통령궁 대변인은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전례 없는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훈련이 매우 진지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블라디미르 치초프 유럽연합 주재 러시아 대사는 영국 BBC 방송에 러시아는 외교가 우크라이나 문제를 둘러싼 위기의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조프 대사는 현재 벨라루스에 머물고 있는 러시아 병력은 훈련이 끝나면 모두 철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방국들은 러시아군이 합동훈련을 빌미로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마주한 벨라루스를 통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번 합동훈련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이번 훈련은 자국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상황을 염두에 둔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비해 약 1,000명 규모의 자국 병력의 준비 태세를 명령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보리스 존슨 총리가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본부가 소재한 벨기에 브뤼셀과 폴란드를 각각 방문하기에 앞서 이뤄졌습니다. 영국 총리실은 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어떤 종류의 추가적 군사적 침공도 유럽 국경에 대량 난민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며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와 같은 나라에 영향을 끼친다고 밝혔습니다. 총리실은 또 존슨 총리가 브뤼셀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만나 에스토니아 내 영국 병력 증원과 남부 유럽의 영국 전투기 추가 배치, 동지중해 순찰정과 부축함의 파견 등을 포함한 동맹 방위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존슨 총리는 성명에서 영국의 유럽 안보에 대한 노력은 여전히 확고하다며 동맹으로서 우리는 타협하지 않는 원칙들에 대해 선을 확실히 긋고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준비태세 명령과는 별도로 지난 7일 벨라루스 국경 일대 난민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폴란드에 추가로 310명의 병력을 파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민간 우주기업인 스페이스X사의 인공위성 약 40대가 최근 태양풍을 맞고 지구 궤도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페이스X사는 지구로 접근하는 태양풍의 영향으로 지난 4일 자사 위성 49대 중 약 40대가 다시 지구 대기권으로 진입해 불타거나 그럴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추락하는 위성들이 궤도 또는 지상에 야기하는 위험은 없다고 이 회사는 설명했습니다. 스페이스X사의 운용 위성은 크기가 작으며 각 위성의 무게는 260kg 미만입니다. 현재 스페이스X사는 약 2,000개의 스타링크 위성을 지구 궤도에서 운용해 전 세계의 인터넷망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인 포드는 캐나다 정부의 백신 접종 의무화의 조치에 반발해 트럭 시위대가 주요 교량을 차단한 데 따라 어제 캐나다 내 주요 공장을 폐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트럭 시위대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와 미국 디트로이트를 연결하는 엠베서더 다리에 차량을 통행을 막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전체 교역의 약 25%는 이 다리를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포드사는 트럭 시위대의 교량 차단 후 윈저에 소재한 엔진 공장을 폐쇄했다며 단축된 공정 일정으로 온타리오주 오크빌레 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또 다른 자동차 제조사인 제너럴 모터스도 교량 차단으로 인한 부품 부족으로 이날 미시건주 랜싱에 있는 중형 SUV 공장의 두 번째 근무 교대 일정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 자동차 제조사인 토요타사도 부품 공급 지연으로 캐나다에 소재한 자사의 3개 공장이 이번 주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제품도 생산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젠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이 상황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차단 움직임은 자동차 산업의 공급망에 위험을 야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포스트 신문 등을 소유하고 있는 언론 복합기업인 뉴스코퍼레이션사가 최근 사이버 공격을 당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스코퍼레이션사는 지난 4일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전자문서에서 이번 사이버 공격이 집요한 국가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부 문서에 따르면 뉴스코퍼레이션사는 지난달 20일 복수의 자산에 영업부가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의 사이버 공격이 활동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에너지 드링크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운동하기 전에도 마시고요. 늦은 밤에 공부하느라 깨어있어야 할 때도 또 습관적으로 이 에너지 드링크를 마신다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에너지 드링크는 콜라처럼 캔에 들어있는 음료인데 카페인 성분이 굉장히 높고 설탕도 많이 들어갔고 또 다른 각성제 성분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 음료가 과연 안전할지 또 어떤 위험을 줄지 관련한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됐었습니다. 영국 요크대학 연구진이 이 에너지 음료 관련 새로운 보고서를 냈습니다. 에너지 음료가 청소년들의 건강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입니다. 세계 청소년들의 절반 정도, 또 영국의 경우는 최대 3분의 1의 청소년이 매주 한 번 이상 이 에너지 음료를 접하고 있었고요. 여학생들보다는 남학생들이 더 자주 마시고 또 일주일에 5번 이상 마시면은 정신적, 육체적 건강은 물론이고 평균적으로 학업의 결과도 더 나빠진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에너지 음료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콜라의 4배 정도가 됩니다. 진한 커피, 에스프레소의 2배 이상이 들어있고요. 미국에서는 에너지 음료 속의 카페인과 당류가 혈관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보고서가 나왔고 지난해에는 2년 동안 매일 4캔의 에너지 음료를 마셨다는 20대 대학생이 심부전으로 입원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요크대학 연구진은 음료 성분에 대한 정보와 또 경고 문구로 청소년들의 섭취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국 정부 차원의 관련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영국은 얼마 전에 청소년에 대한 이 에너지 음료 판매를 금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인물 아메리카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초콜릿 기업 허시스를 창업한 밀튼 허시를 소개해드립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2월 11일 금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희산과 청진 선봉은 오전부터 구름이 많고요. 양강도를 제외한 동쪽 대부분 지역 오후에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이 낍니다. 서쪽 그리고 남부 지역으로 많이 끼겠고요. 기온은 수요일과 비슷하거나 낮 기온이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입니다. 금요일 새벽 장진이 영하 20도로 가장 낮은 기온입니다. 희산이 영하 19도, 중강 영하 16도고요. 평양은 영하 6도, 개성과 함흥이 영하 5도입니다. 신의주가 영하 4도, 청진이 영하 3도에서 아침을 시작하고요. 원산과 장전은 영하 2도입니다. 낮 기온 보겠습니다. 삼지연의 낮 최고 영하 5도까지 오릅니다. 희산이 0도고요. 나머지 모든 지역이 영상권입니다. 중강이 4도, 청진 4도, 김책과 신의주가 7도입니다. 평양 8도, 개성 장전도 8도고요. 원산, 함흥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상 앞바다 쪽은 오전에 맑겠지만 대체로 구름 많고 가끔 비나 눈 내리는 날씨입니다. 서해는 맑다가 구름 많아집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는 0.5m로 잔잔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유럽 지도자들에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협에 맞서서 강력한 연대를 촉구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내달부터 액화 천연가스 수입 물량의 일부를 유럽 국가들에 주기로 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대회에서 각국의 메달 경쟁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국제사회 최대 현안인 우크라이나 사태부터 짚어주시죠.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군사적 긴장을 중재하기 위한 유럽 지도자들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이어서 이번에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서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본부를 찾았습니다.
네, 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나토 지도자들하고 어떤 얘기했습니까?
네, 존슨 총리는 유럽의 안보에 대한 영국의 헌신과 책무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또 동맹으로서 우리는 눈 위에 선을 긋듯이 분명하고 타협하지 않는 원칙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존슨 총리가 말하는 원칙이라는 게 어떤 거죠?
네, 모든 동맹, 나토 동맹국의 안보 그리고 유럽의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이 나토 가입을 원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고 존슨 총리는 설명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러시아의 침공 위협에 맞서서 나토 동맹국들의 강력한 연대를 촉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국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지지하는 겁니까?
나토 가입 지지 여부를 떠나서 나토에 가입하길 원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존슨 총리는 또 우리가 지금 봐야 하는 건 진정한 외교이지 강압적인 외교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존슨 총리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최근에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동안 존슨 총리는 정치적 스캔들에 휩싸여서 사태 중재자로 제 몫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지난 2일에 존슨 총리와 푸틴 대통령이 통화하고 사태를 논의했습니다. 네.
자, 해법을 찾는 데는 좀 진전이 있었습니까?
두 정상은 전쟁이 아무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고 이 평화적인 해법 모색이 바람직하다는 이 큰 줄기에는 동의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의례적인 수사에 불과할 뿐 결국은 입장차만 확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네. 자, 지금 영국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파병도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존슨 총리가 9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비해서 군인 1,000명에게 대비 태세를 명령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영국 정부는 7일 폴란드에 350명을 추가 파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10일 폴란드도 방문해서 영국의 굳건한 지지를 다짐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벨라루스하고 합동 군사훈련을 시작했군요.
네, 러시아와 벨라루스 군이 10일부터 합동 군사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 연합훈련을 지휘하기 위해서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참모총장이 9일 벨라루스에 도착했습니다.
네, 자, 훈련에 투입된 러시아 병력은 얼마나 됩니까?
네, 러시아는 이번 훈련에 약 3만 명의 병력과 S-400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2개 부대에 전투기 수십 대를 파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우크라이나 침공 준비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벨라루스하고 우크라이나 국경을 맞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북쪽의 접경지대부터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까지의 거리는 불과 21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정부도 10일부터 20일까지 서방이 지원한 대전차 미사일 또 무인기 등을 동원해서 군사훈련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벨라루스하고 우크라이나 국경 사이에도 이 군사적 긴장이 계속 높아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네요.
네, 하지만 러시아는 벨라루스와의 합동 군사훈련은 자국과 벨라루스가 직면하고 있는 전례 없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9일 기자들에게 자국의 안보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훨씬 크고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 러시아하고 벨라루스는 언제까지 양국 군사훈련을 하는 겁니까?
네, 앞서 주요 매체들은 10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다고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페스코프 대변인은 앞서 8일 구체적인 종료 일정은 말하지 않고 다만 러시아 군인들은 훈련을 마치고 나면 러시아에 있는 부대로 복귀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예, 예. 이 훈련 병력 철수와 관련해서 프랑스하고 러시아 사이 약간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프랑스 대통령실은 푸틴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에게 훈련 종료 후에 병력을 철수할 거라고 말했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페스코프 대변인은 그와 관련해서 푸틴 대통령은 군사훈련과 관련해서 어떠한 약속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또 훈련을 마친 병력 철수는 이미 예정된 거라면서 러시아 군인들이 벨라루스의 영구히 주둔할 거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는 양국의 합동 군사 훈련에 대해서 어떤 반응입니까?
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최근 몇 주 동안 계속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러시아의 군사 훈련 준비 상황을 보면 이는 분명 긴장 완화가 아니라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자, 일본 정부가 내달부터 그러니까 3월부터 액화천연가스 LNG의 수입 물량 일부를 유럽 국가에게 주기로 했다고요?
네, 하기우다 고이치 일본 경제산업상이 9일 국내 수급 안정에 필요한 몫을 제외하고 LNG 잉여분을 유럽 국가로 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하기우다 경제산업상은 이 파트리샤 플로어 주일 유럽연합대사 또 람 이메뉴얼 주일 미국 대사를 각각 만난 후에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번 일본의 결정이 EU하고 미국 요청에 따른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하기우다 경제산업상은 현재 일본에서도 LNG 공급이 빠듯하긴 하지만 국내 수급이 보장되는 선에서 해당 요청을 받아들이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도 이 소식 처음 보고 나서 일본이 원래 LNG 수출하는 나라가 아닌데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LNG 수입량은 약 7,400만 톤에 달합니다. 일본은 한동안 세계 최대 규모의 LNG 수입국이었는데요. 지난해는 중국 다음으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3월에 얼마나 많은 LNG 액화천연가스가 일본에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네, 일본 정부 관리들은 3월에 들어가는 물량이 수십만 톤은 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하기우다 경제산업상은 3월 이후에도 유럽으로의 LNG 판매에 협조해 줄 걸 일본 정부가 국내 관련 업계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에너지 운송 단위로 수십만 톤이라면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럽이 겪고 있는 LNG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에는 한참 부족한 양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러시아와 맞서고 있는 유럽을 지원한다는 이 상징적인 의미는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유럽연합과 미국이 이렇게 LNG 수입국인 일본에까지 협조를 요청하는 이유가 있겠죠?
네, 유럽이 역내에서 사용하는 LNG 가운데 상당수를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이 LNG 수출을 제한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예, 러시아가 유럽에 공급하는 이 LNG의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유럽이 외국에서 들여오는 LNG 가운데 40% 정도가 러시아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유럽으로 들어가는 이 가스관을 막으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예, 예. 러시아가 가스관을 틀어막을 가능성이 제기된 건 우크라이나 사태와 연관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EU, 또 미국 등 서방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이 와중에 유럽에 들어가는 LNG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레버리지, 그러니까 지렛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독일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이 새 가스관 개통도 논란이 되고 있죠?
네, 바로 노르트스팀 2 가스관인데요. 최근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정상회담을 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노르트스팀 2 개통은 없는 일이 될 거라고 러시아 측에 경고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끝으로 베이징 동계올림픽 소식 보겠습니다.
네, 지난 4일에 개막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10일로 대회 6일차를 맞았는데요. 스피드스케이팅,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등 총 15개 종목, 109개 금메달을 놓고 각국의 메달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피겨스케이팅 남자 부분에서는 처음으로 미국 선수가 금메달을 땄네요.
네, 네이선 첸 선수가 10일 베이징 캐피탈 실내 경기장에서 열린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부문에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미국 선수가 이 부분에서 금메달을 딴 건 처음입니다.
네, 네이선 첸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메달 딸 가능성이 높은 그 유력한 선수들 가운데 한 명이었죠?
네, 맞습니다. 네이선 첸 선수는 4년 전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에서도 우승 후보로 꼽혔을 만큼 뛰어난 기술과 엄청난 체력의 소유자입니다. 하지만 당시 대회에서는 실수를 연발해서 메달 획득에 실패했는데요. 이번 대회에서는 기술, 예술 면에서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이면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네. 자, 라스네임 보니까 첸 선수는 아시아계네요. 중국계 미국인인가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귀화한 건 아니고요.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중국인 이민자 부모 밑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이번 미국 국가대표팀에는 쇼트트랙, 스노보드 종목 등의 한국계 미국인 선수도 몇 명 포함됐습니다.
네. 자, 클로이 김 선수도 그 가운데 한 명이죠.
네, 맞습니다.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브 최강자 클로이 김 선수가 10일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클로이 김 선수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금메달을 땄는데요. 이로써 올림픽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미국은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모두 몇 개나 얻었습니까?
네, 지난 9일에 여자 스노보드 크로스 부문에서 첫 금메달을 선사한 린지 제커벨리스 선수 등 현재 미국은 금메달 넷, 은메달 5, 동메달 1개를 얻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러시아 선수단에서는 금지 약물 복용 의혹이 또 일고 있네요.
네, 러시아 피겨 여자 선수단이 8일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는데요. 하지만 시상식이 갑자기 연기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여자 피겨 개인전의 강력한 우승 후보인 카밀라 발리에바 선수에게서 금지 약물이 검출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러시아올림픽위원회 ROC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각국 메달 현황 정리해 주시죠.
네, 미국 동부 시각으로 10일 오전 현재 겨울 스포츠 강국인 노르웨이가 금메달 5, 은메달 3, 동메달 4개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전체 메달 집계로는 오스트리아가 금메달 넷, 은메달 넷, 동메달 4개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금메달 2, 은메달 3, 동메달 6개를 얻었고요. 미국은 전체 메달 순위에서는 현재 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9일 전통적으로 강한 쇼트트랙 남자 1500m 결승에서 황대원 선수가 첫 금메달을 선사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 보건당국에 이르면 오는 21일부터 5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정부가 불법 이민자 관리를 위해 가택연금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가 여성폭력방지법을 재승인했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 첫 소식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달 안에, 2월 안에 5살 미만 어린이들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할 수 있는 백신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르면 오는 21일부터 5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로이터통신과 CNN 등이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문서를 인용해 9일 보도했는데요. 개정된 소아 코비드-19 백신 접종 계획 지침이란 제목의 문건에서 CDC는 연방 공휴일인 오는 21일 대통령 날에 백신 접종 시설은 어린이를 위한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 배송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5세 이하 어린이용 백신은 아직 보건당국의 승인을 안 받은 건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달 초에 화이자가 생후 6개월에서 4세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미식품의약국 FDA에 신청했습니다. 앞서 화이자사가 내놓은 임상시험 결과는 뭐 썩 만족스럽지가 못했는데요. 특히 2세에서 4세 어린이가 백신을 2회 접종했을 때 다른 연령대만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도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을 고려하고 있는 거네요.
예, 앞서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FDA 당국자 말을 인용해 추가 임상시험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우선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화이자는 FDA의 요청에 따라 이 긴급 승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영유아용 백신을 승인할지 아닐지 그 여부는 언제쯤 결정하게 됩니까?
예, FDA가 오늘 15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열고 5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 승인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승인 여부는 바로 다음 날쯤 나올 거로 예상되는데요. 이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자문위원회 검토 이후 일주일 안에 백신 보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자,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영유아용 이 백신 보급 계획 내용을 좀 자세하게 볼죠.
예, CDC 문건에 따르면 FDA가 백신 승인을 할 경우 이달 말까지 1,000만 회분의 백신을 백신 접종센터나 약국 등에 우선 배송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에서 생후 6개월에서 4살 사이 인구는 1,800만 명가량 되는데요. 1차 배송 이후 추가적인 배송이 또 이뤄질 것이라는 게 CDC의 설명입니다.
네, 그러면 영유아용 백신이 뭐 다른 연령대처럼 미국 전역에서 동시에 시작되는 겁니까?
CDC는 중증 위험이 큰 지역부터 우선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2차, 3차 분량은 이달 23일이나 25일에 배설될 것으로 CDC는 전망했습니다.
예. 어린이들은 아무래도 백신 투여량이 적어지겠죠?
예, 백신이 승인되면 5세 미만 어린이들은 더 적은 양의 백신을 맞게 되는데요. 화이자 백신은 12세 이상은 30마이크로그램, 5세에서 11세 어린이는 10밀리그램, 10마이크로그램 백신이 투여되는데요. 자, 5세 미만 어린이에게는 이보다 훨씬 적은 3마이크로그램이 투여되게 됩니다.
예. 자, 이 영유아 백신 접종 계획과 관련해서 백악관에서도 직접 밝힌 내용이 있습니까?
네,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 대응 조정관이 9일 영유아용 백신 보급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연령 1,800만 명 모두에게 접종을 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백신을 확보하고 있고 영유아들이 백신을 맞을 때 필요한 주사기나 주사바늘 등도 충분히 확보했다며 영유아 백신 접종을 위한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국에서 이 코로나 백신 접종 대상이 더 확대돼 전망인데 마스크 착용 의무는 오히려 해제되는 그런 분위기네요.
그렇습니다. 미 동부 뉴욕주가 10일부로 실내 공공장소 입장에서의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 증명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캐시 오컬 뉴욕주지사는 9일 실내 영업장에서 취해진 방역 의무 조처를 해제할 시점이라고 밝혔는데요. 뉴욕뿐 아니라 로드아일랜드와 일리노이주도 이날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처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학교 안에서의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한 주도 여러 곳 있죠?
맞습니다. 뉴저지와 코네티컷, 델라웨어, 오리건 등 4개 주가 지난 7일 이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이달 또는 다음 달로 폐지한다고 밝힌 데 이어서 콜로라도주와 매사추세츠주 등도 학교에서의 마스크 의무화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잦아들면서 비교적 강력한 코로나 방역 조처를 해왔던 민주당 주도의 주들도 이 방역 완화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네. 자, 주 차원에서 이렇게 마스크 의무화 폐지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보건당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예, 보건당국도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아직은 마스크 착용 지침을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백악관 수석 오리오 보좌관은 9일 이 확진자 감소가 이어지고 새로운 변이 발현이 없다면 미국은 새로운 일상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상황을 아직 여전히 예측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저 그렇다면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는 보건당국 국의 어떤 지침 변화는 없는 건가요?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로시아 월런스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은 9일 백악관 코로나 브리핑에서 CDC가 새로운 지침을 검토 중이긴 하지만 실내 공공장소에서 모든 미국인이 마스크를 벗기엔 아직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월런스키 국장은 입원율과 사망률이 여전히 높다고 지적하면서 마스크 의무화 해제를 향해 가곤 있지만 아직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불법 이민자 관리를 위한 새로운 시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예, 국토안보부는 이 합법적인 문서 없이 미국으로 들어오려고 하다가 붙잡힌 이 불법 이민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시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바로 가택연금 프로그램입니다.
네, 가택연금. 이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 미국 국경에서 붙잡힌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한 뒤에 구금시설에 감금하는 대신 자택에서 자율적으로 머물면서 일상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예, 자율적으로 머무른다고 했습니다만 가택연금이니까요. 아무래도 제한이 있다는 뜻일 텐데 어떤 제한입니까?
예, 이 프로그램에 적용될 시 불법 이민자들은 지정된 장소에서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12시간 동안은 꼭 머물러야 합니다. 일종의 야간 외출 금지령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 노동허가증을 받고 일을 하는 불법 이민자들이 이 시간에 일을 해야만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프로그램을 도입할 때 좋은 점은 뭘까요?
이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관리 비용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기존에 붙잡힌 불법 이민자들이 구금시설에 수용될 경우 하루에 약 $140가 들어간다면 가택구금은 $6에서 $8 정도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앞으로 불법 이민자들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요?
예, 로이터통신은 최근 보도에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역시 불법 이민자들이 많이 붙잡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는데요. 이 통신은 지난 2021년 7월 하루 평균 불법 이민자 체포 건수가 6,500건으로 저점을 찍은 데 이었는데 올 봄에는 9,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당국은 이들을 모두 구금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인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네네. 자, 가택연금 이 시험 프로그램이 언제부터 또 어디서 시작이 되는 겁니까?
예, 국토안보부는 이 프로그램을 몇 주 안으로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휴스턴과 볼티모어에서 먼저 시작되는데요. 휴스턴과 볼티모어에서 각각 프로그램에 등록된 성인 100명에서 200명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선 120일 동안 진행되고요. 전국적인 시행은 올해 말에 이루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방안에 대해서 보수 진영도 진보 진영도 모두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요?
예, 더 강경한 이민 정책을 주장하는 쪽에선 가택연금 방안이 불법 이민자들을 너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느슨한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에 대한 인권을 주장하는 또 진영에서는 이들은 일정 시간 공간에 가두는 건 전자발찌 착용 등의 정책보다 이들의 인권을 제한하는 방안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불법 이민자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ICE 자료에 따르면 7일 현재 구금시설에 수용된 불법 이민자 수는 약 21,200명입니다.
예, 구금을 대체하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까?
예, 구금 대체 방안은 ATD라고 불리는데요. 이 구금시설에 갇히는 대신 앞서 언급한 전자발찌 등의 위치 추적 장비로 이들을 관리하는 방안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등록된 인원은 가택연금처럼 의무적으로 지정된 장소에 체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체류하고 있는 주를 떠날 경우 혹은 여행을 할 경우 관리자에게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민세관단속국 ICE에 따르면 현재 약 16만 4천 명이 이 ATD에 등록돼 있는데요.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전인 지난 2020년 9월보다 약 2배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의회가 여성폭력방지법을 다시 승인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 상원이 9일 여성폭력방지법을 연장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리사 머카우스키 의원과 조니 언스트 의원, 민주당 소속의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과 딕 더빈 의원 등 초당적 의원으로 구성된 4명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기존 법을 일부 개정해 2026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법안의 재승인을 위해서 할리우드의 여배우가 워싱턴 DC를 찾았더군요.
예, 할리우드 유명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 씨가 개정 법안 통과에 힘을 쏟았는데요. 졸리 씨는 이날 의회 의사당에서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네, 어떤 내용의 연설이었을까요?
예, 졸리 씨는 나라 권력의 중심에 서서 보니 학대를 가하는 사람들과 실패한 제도로 인해 힘이 없음을 느끼는 모든 이들을 생각하게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이 가학적인 환경에서 벗어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스스로가 가치가 없다고 느끼게끔 만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졸리 씨는 이어 의회가 너무 바쁘다고 침묵하고 법을 재승인하지 않는다면 이들이 가치가 없다는 생각을 더 강화하게 될 것이라며 법안의 재승인을 의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예. 자, 이 법이 어떻게 해서 재승인 과정까지 오게 됐는지 그 부분을 좀 짚어주실까요?
예, 이 법이 처음 도입된 건 지난 1994년인데요.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의 발의자였습니다. 자, 이 법은 의회에서 몇 차례 재승인을 받고 연장됐지만 지난 2018년 말로 또 만기가 됐는데요. 이번에 2026년까지 다시 연장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의회에서 재승인을 받은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거의 10년 만에 재승인에 성공한 첫 번째 법이 된다고 정치 매체 더 힐은 평가했습니다.
네. 여성폭력 방지법이 어떤 내용인지 더 궁금해지는군요.
예, 이 법은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고요.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와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하원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 여성폭력 방지법을 승인하기로 했었다고요?
예, 거의 1년 전에 하원은 법의 재승인을 244대 117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상원에서 가로막혔는데요. 공화당 측은 이 법에 총기 문제와 성전환자에 대한 보호 내용을 넣어선 안 된다며 개정안 통과에 반대를 했던 겁니다.
네, 그러다가 이번에 드디어 민주공화 양당이 합의를 본 겁니까?
그렇습니다. 초당 쪽 의원 4명은 공동성명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절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파인스타인 의원은 법안이 완벽하지는 않다라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법안에 보면 이 남자친구와 관련한 맹점 문제는 빠져 있습니다. 민주당은 가정폭력 피해자 범주에 기혼자만이 아닌 미혼자도 넣기를 원했는데요. 하지만 공화당과 총기 옹호단체 등이 해당 내용을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원조 법안 발의자인데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성명을 냈는데요. 이 중요한 초당적 법안이 진전을 보인데 감사한다라고 밝히고 의회가 지체 없이 내 책상으로 법안을 가져와 주길 바란다며 곧 법안에 서명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 이어드립니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오는 14일은 세계 여러 나라의 연인들이 사랑을 고백하고 선물을 주는 발렌타인스데이입니다. 본래는 초기 기독교 사제였던 성 발렌티누스의 축일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변모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연인들뿐만 아니라 친구나 존경하는 사람에게도 카드나 선물을 주는 날이 되고 있습니다.
발렌타인스데이에 많이 이용되는 선물 중 한 가지는 초콜릿 캔디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날을 앞두고 판매되는 초콜릿의 양이 총 2만 8천여 톤, 소비하는 돈은 20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세계 최대 초콜릿 기업 허시스를 창업한 밀튼 허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허시는 오늘날 세계 최대 초콜릿 식품 기업의 하나입니다. 허시는 국제적으로 세 군데의 공급센터를 운영하면서 초콜릿바, 허시스 키스, M&M, 킷캣 등 80여 가지의 캔디를 전 세계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2019년 국제적으로 허시 제품의 매출액은 80억 달러에 달했고 정규 직원의 수는 1만 6천 명이 넘습니다.
이 거대 기업의 총 본부는 미국 동부 펜실베니아주 허시에 있습니다. 15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허시사에서 만들어지는 캔디의 양은 1년에 약 50만 톤에 달합니다. 이처럼 큰 기업을 건설한 밀튼 허시는 막대한 재산을 모은 것으로도 유명하지만 그것을 사회에 돌려준 기업인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밀튼 허시는 1857년 펜실베니아주 중부 랭커스터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기독교의 한 종파인 메노나이트의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이 종파는 사회봉사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밀튼은 나중에 전 재산을 교육과 문화, 자선 사업에 바친 것으로 역사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밀턴 허시의 가정환경은 그다지 안정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이곳저곳으로 직장을 옮겨 다녔고 가족들도 여러 차례 이사를 다녔습니다. 부모들의 결혼 생활도 원만치 못했습니다. 서로 떨어져 산 기간이 대부분이었고 결국은 밀턴이 10살 때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밀턴은 12살 때까지 밖에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학교를 그만둔 그는 한 독일어 신문사 일꾼으로 취직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모자를 기계 속에 떨어뜨리는 사고를 내자 신문사 주인은 그를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밀턴은 랭커스터 시에 있는 캔디와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을 했습니다. 밀턴이 초콜릿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거기서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밀턴은 캔디 제조에 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자 어머니와 주변 사람들이 밀턴에게 캔디 가게를 열어보라고 권했습니다. 18살 때 밀턴은 펜실베니아주 수도인 필라델피아로 가서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일이 잘 안 풀려 6년 만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밀턴은 아버지가 있는 서부의 콜로라도로 가 그곳에 있는 한 캔디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 회사에서 주로 만드는 건 캐러멜이었습니다. 끈적끈적한 과자였습니다. 밀턴은 거기서 캐러멜 만드는 기술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캐러멜을 만들기 위해서는 신선한 우유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 다음 대도시 뉴욕과 시카고에서 캔디 가게를 열었지만 여전히 실패하고 결국 빈손으로 고향인 랭커스터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밀턴은 좌절하지 않고 고향에서 랭커스터 캔디 컴퍼니라는 회사를 다시 차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법으로 캐러멜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서 신선한 우유를 사용하고 좀 더 부드러우면서도 덜 끈적거리는 캐러멜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영국인 수입업자가 밀턴의 캐러멜을 맛보더니 많은 양을 주문했습니다. 그 후로 밀턴의 캐러멜은 차츰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머지않아 밀턴의 캐러멜 회사는 펜실베니아주 최고의 사업체로 성장하고 이어 전 미국에서도 이름을 날리는 회사가 됐습니다. 새로운 캐러멜 하나가 그를 부자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초콜릿 캔디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1893년 시카고에서 세계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이 박람회가 밀턴 허시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There's nothing like the face of a kid eating a Hershey bar. 그 박람회에는 독일에서 만든 초콜릿 기계가 선을 보였습니다. 그걸 본 순간 밀턴은 미래의 캔디는 초콜릿이다 생각을 하고 그 기계를 샀습니다.
밀턴은 운영하던 캐러멜 회사를 팔고 펜실베니아의 옥수수 농장과 목장지대에 넓은 땅을 사 초콜릿 공장을 차렸습니다. 밀크 초콜릿을 만들기 위한 신선한 우유를 주변의 목장에서 손쉽게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장의 인력이 함께 사는 조그마한 도시를 새로 건설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인공도시가 바로 펜실베니아주 허시입니다.
마을의 많은 주택들은 밀턴 자신이 직접 돈을 내 지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그런 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또한 다른 직원들에게는 숙소를 따로 지어주었습니다. 허시타운에는 우체국도 들어서고 기차도 연결됐습니다. 동네에는 전차를 운영해 직원들의 출퇴근을 쉽게 해주었습니다.
Hey guys, it's Melanie and today we are at Hershey Chocolate World in our Chocolate World in Hershey, Pennsylvania.
과감한 그의 대규모 투자는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캔디의 맛을 내는 비결은 카카오 열매에 무지방 우유를 섞어 천천히 가열하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허시사는 결국 세계 밀크 초콜릿 캔디 시장을 장악하는 거대 기업이 됐습니다. Great American, Great American, Great American
Chocolate Factory. 밀턴은 직원들의 주거 문제도 해결해주고 보수도 후하게 줘 안락한 삶을 누리도록 했습니다. 때로는 회사의 이익금을 직원 가정에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허시를 못마땅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어떤 한 사람과 그 회사에 의해 모든 것이 좌지우지 되는 곳에서 살아야 하는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노조와의 충돌 등 논란도 있었습니다.
밀턴 허시는 40세가 넘는 나이에 캐서린 스윈이라는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메노나이트인 허시 집안에서는 로마 가톨릭인 캐서린 스윈이와의 결혼에 반대했습니다. 어렵게 결혼은 성사됐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결혼 후 내내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캐서린은 아이 없이 42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밀튼 허시는 일생 동안 재혼하지 않았고 항상 부인의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니면서 꺼내보곤 했습니다. 부인은 죽기 전 남편과 함께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자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부인과의 약속대로 허시는 고아들을 위해 전액 무료인 학교를 세웠습니다.
허시는 자신의 주식을 학교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기부 금액은 6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학교는 나중에 남녀, 종교를 막론하고 누구나 입학하는 학교로 발전했고 집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100여 채의 집까지 지어서 살게 해주었습니다.
그 후에는 대학병원도 설립했습니다.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밀튼 허시 메디컬 센터가 바로 허시 재단이 설립한 곳입니다. 현재 이 메디컬 센터는 의과대학과 함께 직원 수가 5천 명이 넘는 대형 병원을 갖고 있습니다.
1930년대 전 미국을 강타한 대공황 때도 허시는 오히려 허시 호텔과 스포츠 센터를 짓는 공사를 벌여 그 직원과 허시 마을이 타격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2차 대전이 벌어지자 허시는 미군 장병들을 위해서 초콜릿 바를 기증했습니다. 허시의 초콜릿은 D레이션으로 미군들에게 공급됐습니다. 허시의 말년 그의 기업은 미국 밀크 초콜릿의 90%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허시는 조용하고 겸손했습니다. 부자였지만 화려하지 않았고 수수했습니다. 자신은 공부를 못했지만 그가 세운 학교에는 최고의 시설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가 세운 도시 허시는 캔디 제조 공장은 물론 문화센터, 공연장, 놀이공원 등으로 미국의 유명 관광 도시가 됐습니다. 와! What is this magical? 가로등은 허시의 키스라는 초콜릿 캔디 모양으로 세워져 있고 이곳저곳에서 초콜릿 향내가 풍깁니다. 그래서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곳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 도시를 찾는 관광객은 연간 300만 명이 넘습니다.
캔디 왕국을 건설한 밀튼 허시는 1945년 타계했습니다. 그의 모든 재산은 허시 자선 기금에 넘겨졌습니다. 그가 설립한 비영리 교육 기금인 허시 트러스트의 자산은 2019년 기준 약 170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가 떠난 지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밀튼 허시는 여전히 이 시대의 가장 바람직한 기업인상을 보여준 인물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밀크 초콜릿으로 세계를 지배한 사업가이자 자선사업가인 밀튼 허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미국인들이 일상 대화에서 자주 쓰는 말 중에 be supposed to가 있습니다. 규칙이나 관습 등에 따르면 뭐뭐 할 의무가 있다, 뭐뭐 해야 한다, 뭐뭐로 생각한다 이런 뜻인데요. 어떤 상황에 have to, 뭐뭐 해야 한다와 다르게 구별해서 쓰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how do you feel about dentists? This may sound strange, but I know a lot of people with dental phobia. Yeah, they are afraid of their dentists. But I'm not scared of mine. He's one of the nicest people I've ever met. Dentists should not be frightening. They are supposed to make us feel at ease. And I am supposed to visit my dentist when I leave here today. So, how do you feel about dentists?
자, 치과 의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세요?
This may sound strange. But I know a lot of people with dental phobia.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저는 치과 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알아요.
Yeah, they are afraid of their dentists.
네, 그들은 치과 의사들을 겁내는 거예요.
But I'm not scared of mine. He's one of the nicest people I've ever met.
하지만 저는 제 치과 의사가 무섭지 않습니다. 제가 만나본 가장 친절한 사람 중 하나거든요.
Dentists should not be frightening.
치과 의사들이 무서워선 안 돼요.
They are supposed to make us feel at ease.
그들은 우리가 편하게 느끼도록 해야 하거든요.
And I am supposed to visit my dentist when I leave here today.
그리고 저는 오늘 여길 떠나면 제 치과 의사를 방문할 겁니다. Be supposed to 표현 두 번 나왔습니다. 먼저 be supposed to가 어떤 일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될 때 뭐뭐 할 예정이다 라는 뜻으로 쓸 때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game was supposed to end at 4 p.m.
이 경기는 오후 4시에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Express mail is supposed to arrive by 10:30.
속달 우편은 10시 30분까지 도착할 예정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될 때 뭐뭐 할 예정이다, be supposed to 쓸 수 있고요. 이번에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be supposed to가 쓰일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re supposed to follow the instruction book.
당신은 취급 설명서를 따라야 해요. 뭐뭐 해야 한다, 설명서를 따라야 한다라는 뜻으로 쓰였죠. 이번에는 어떤 행동이 기대될 때 뭐뭐 하기로 돼 있었어요 라는 뜻으로 be supposed to가 사용될 경우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The children were supposed to put away their toys.
그 아이들은 장난감을 치우기로 돼 있었어요. be supposed to는 다시 말해서 뭐뭐 해야 한다, have to와 비슷하지만 오늘 살펴본 것처럼 어떤 기준에 의한 의무, 보통 상식이나 관습, 규정 등 어떤 기준에 따라 해야 하는 것을 말할 때 be supposed to 쓰시면 됩니다. 보통 관습이나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치과 의사들은 환자들을 편하게 해줘야겠죠? 그래서 they are supposed to make us feel at ease. 이렇게 supposed to가 사용됐습니다. have to가 쓰이지 않았죠. 치과 의사들에 대한 생각 be supposed to를 사용해서 문장 만들었습니다.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So, how do you feel about dentists? This may sound strange, but I know a lot of people with dentophobia. Yeah, they are afraid of their dentists. But I'm not scared of mine. He's one of the nicest people I've ever met. Dentists should not be frightening. They are supposed to make us feel at ease. And I am supposed to visit my dentist when I leave here today.
에브리데이 잉글리쉬,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be supposed to, 규칙이나 관습 등에 따르면 뭐뭐 할 의무가 있다, 뭐뭐 해야 한다, be supposed to, have to와 어떻게 다른지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문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